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유혹의 시험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던 시험이 그런 종류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의 고백을 통해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항상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중요성은 늘 항상 듣고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 손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그런 제사의 분향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향로에다가 분향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전에 설치된 향로에다 분향을 했는데 어떤 분향이었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29장 38절 42절에는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린다.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어린 양 한 마리는 저녁 때 드려서 번갈아 가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며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로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어린 양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향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분향함 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드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이러한 제사 이렇게 드리는 어린 양 아침 조속변으로 드리는 이런 향기로운 이 제사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정성스럽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매일같이 드리는 이런 분향하는 제사와 같은 제사라면 얼마나 정성을 드리겠어요. 그런 제사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제사겠죠. 여러분 기도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암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았다 그래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놓아버린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아니에요. 흔히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왕년에 내가 참 기도 많이 했어. 왕년에 나도 참 은혜 많이 받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기도생활 안 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안 삽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게 해주고 있어요.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Prayer is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 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소통,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끊임없는 꼭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이 되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의 탯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중에는 잉태하듯이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탯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자들입니다.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그러한 기도, 정성스러운 기도를 우리가 들고 있는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임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부르짖는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부르짖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절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은, 이 사람은 지금 분향하는 것이 아침 저녁을 분향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간절한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간절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합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때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에도 사실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데도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헌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많은 헌신하라고 늘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봉사한 모든 것에 밑바탕이 깔려져 있을 때 온전한 헌신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에 정말 전력 투구하는, 전심 전력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관련 잡지책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분은 큐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큐티를 묵상을 항상 해야 된다. 근데 이 묵상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데는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거 있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깨닫지만 진정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에 대한 헌신과 기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적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에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헌신을 하며 시간을 가지며 매일같이 전력 투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되기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성공회 대천독 신부님이 계신 대천독 신부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강원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영성 훈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분이 이제 거기 가면 예수원에 가면은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하며 간절히 정성스럽게 매일같이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표본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은 새벽 오이려 미병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러죠. 한국교회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미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미국 사람들도 드리더라고요. 저희가 빌려 쓰는 이 미국교회도 화요일날 아침에 뭐 미팅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도 보면은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그런 새벽기도가 있는데 누가 만들었냐. 여기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새벽 미명에 동뜨기 전에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홀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거대한 그런 거창한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은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것이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놓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산기도, 새벽기도. 혼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모습을 보면서 저는 3번 정도, 3번 정도의 인상 깊은 감명 깊게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본보기를 보이셨던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기도의 본의 모습을 보면 첫째로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흔히들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하실 수 있겠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물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으로 오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허기진 것도 느끼고 물을 마시지 않을 때는 갈증도 느끼시고 먹지 않아서 배가 위가 아프는 고통도 느꼈던 것이 예수님이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갈증과 배고플 때 느끼는 공복감을 똑같이 느끼는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어떤 고통이 그에게 왔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똑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이 이 금식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셨다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자기의 힘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힘과 의지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도움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기도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나의 힘으로 나의 이성적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머리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느 순간에서 내 생각으로 물론 기도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나의 생각이 더 이상 아닌 바로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에 이끌려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간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간구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제일 잘 알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구할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지려면은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님께 감동되어지는 기도,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40일 기도하시기 전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고 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 이끌리는 바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령님의 이끌려지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고 나중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잡념이 많이 듭니다.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아, 그 사람한테 기도 저기 전화해야 되지 하고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전화도 합니다. 황당한 일도 많이 생각이 됩니다. 바로 마귀가 도전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만큼 방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큼 인간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40일 금식기도 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로 산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낮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이 낮도록 온 밤을 지새우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앞두고 그 전에 예수님이 금식 기도했듯이 또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시기 전에 그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메인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이든 그것이 40일 금식 기도든 산 기도든 온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를 따라서 온 밤을 지새우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되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거 매일같이 밤새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쯤 여러분 한번 1년에 한 번쯤 밤을 지새우면서 한번 기도하시라고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철야를 한다. 교회 나와서 다 제쳐놓고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나와서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못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이요. 아니 중간에 힘들면 한 2시 3시에 가셔도 돼요. 아니면 슬리핑백 깔아놓다가 졸리시면 그냥 자셔도 그 다음에 아침에 뭐 새벽기도 하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축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온 밤을 지새울 때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표본 중에서 40일 기도, 그 다음에 산에서 철했던 것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 자기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그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길래 그가 기도할 때 그 땀이 그렇게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했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이 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온 마음 정성 다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땀이 땅에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매일같이 산에서 철회를 기도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쯤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이시던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 겟세마네에서 그 말씀,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크리스천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땀이 땅에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고 몸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때로는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고 마치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같이 전적인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죄악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죄악을 행치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입술의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거, 어떤 상황, 어떤 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하는 말을 하도록 하는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그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입으로 범죄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모세와 더불어 그곳의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 원망하고, 야채가 없다고 분망하고, 부추와 뭐 수박이 없다, 오이와 참외가 없다고, 여러 가지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입으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그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역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역경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그 역경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막 문제를 놓고 사람들한테 막 입으로 범죄합니다. 막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뭐 이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론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힘든 이런 광야에서 우리로 행진하게 해서 무리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로 다 죽게 하는구나. 우리 자녀도 다 죽게 하는구나. 모세와 이 지도자가 우리를 다 죽게 하는구나.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무리 없는 그 척박한 환경을 바라봅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분이, 그 척박한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거나 그 상황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척박한 환경, 문제, 골치 아픈 일, 마음의 슬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환경을 주신 분은,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분이요, 그가 소와 양, 종, 약대,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태풍으로 다 죽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구하러 온 사람을 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쉽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걷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 존재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소와 양떼와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도 정말 욥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비로소 그의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그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있을 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안 좋을 때, 슬픔을 겪게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욥기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는 결코 입으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여러분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놓이게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할 그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베스트 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극복하는 여러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했던 그는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범죄를 짓지 않고 극복했다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그는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다윗은 입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악의 경향성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길 때 단순히 우리가 상황이나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어떤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악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 악의 경향성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주로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마음의 경향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입으로 행동하거나 짓기 전에 사람은 마음으로 그 죄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짓고 싶은 마음속에서 있는 악의 경향성까지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사람은요 어떤 악한 길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아주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이렇게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그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울어지고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 없이 죄를 짓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지 않고 나의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 몸만 짓는 그런 경향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죄악된 행동에 기울어져 있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향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져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울여져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악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이 미움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안 좋은 습관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끊지 못한 것에 습관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악에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악을 죄를 짓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심령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니까? 바로 가장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로 마음에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행하는 자와 함께 여기서 보면 결국 죄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죄를 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행하는 자와 함께 어울려 악을 행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질 때는 혼자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 죄는 몰래 먹는 떡보다 다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나눠 먹기를 원하죠. 물론 몰래 먹는 떡이 뭐 좋다고 맛있다고 하지만 자기 혼자 먹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먹이기를 원하죠.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하와. 자기 혼자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먹었어요. 남편한테 줍니다.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아담이 더 난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거죠. 문제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질 때는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전가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파급을 줘서 다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 짓는 사람은 좋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죄를 지니까 재미없으니까 죄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린아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이런 좀 나이가 젊은 우리 학생들 보면은 어떤 안 좋은 일을 하게 될 때는 자기 혼자만 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을 자꾸 친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죄를 같이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어린 우리 10대 부모를 둔 아이들의 부모의 걱정이겠습니까? 이것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무뎌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꾸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파급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여 있는지, 그리고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러분과 제 마음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로 기울여가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를 보면서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기울여가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스탑, 멈춰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추송천을 먹지 말게 하다는 것은 다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그런 펠로십을,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자리죠.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죄인을 본받지 않는 자,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컴패니가 되어서 그런 펠로십, 교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삶을 단절해야 되죠. 그런 죄악을 나의 마음에서 내재하고 있는, 길어지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마음까지 제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마음으로 시험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죽기, 시편 14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한다고 합니다. 이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데 언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의인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나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친다고 합니다.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의인이 나, 이 친다는 것은 책망하로 채찍질하고 조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책망한다. 근데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은 귀빈을 접대하는 그런 접대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책망했어요. 근데 그 책망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언을 하고 바로 온전히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책망, 믿음의 책망과 조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겨주고 그것을 아주 존귀한 자로서, 그분을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시대가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어린 자녀들한테도 책망을 하면은 싫어하고, 이제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제가 말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서운 사람. 중학교 2학년이래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말을 못한대요. 건드리질 못한대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 내려온다라는 그런 우스갯말이 있다고 합니다.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Untouchable. 한 애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책망을 듣지 않는답니다. 책망을 해도 조언을 해도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어떤 종류의 책망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데요. 이 세대가 그만큼 누구의 조언을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하거나 조언하면은 듣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저자는 의인이 나를 치고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존귀 여기고 그렇게 접대해주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기를 책망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주고 존귀 여겼던 사람이 다윗 자신이 그랬어요. 언제 그가 그렇게 자기 책망하는 말에 그가 엎드려서 정말 존귀 여겨지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밧세바를 가늠했을 때 그가 바로 당신이 그인이다, 범죄한 자가 당신이다 라고 그가 권면의 말씀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통해 자복을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의인이 나단이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는 그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기름같이 나단 선지를 존귀 여겼어요. 책망을 받고 통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참회의 시를 시편 32편에 써 있는데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심정이, 그가 참회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는데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3절에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하셨나이다 이러죠.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나단 선지자의 권면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게 되어서 어떻게 나중에 고백합니까? 그 시편 32편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결국 이제는 주님은 나의 은신처라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신처는 피하는 곳입니다. 환란이 있을 때 거기에 피하는 곳이 은신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 피난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감격이, 그의 은혜가 어땠으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르시리라 삥 둘러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은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권면에, 그 채찍질의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자복했을 때 왔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는 자가 되고 주는 나의 은신처시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면하면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지만은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새기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내 눈이 주께 향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ut my eyes are fixed on you. 나의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눈이 당신의 눈에 못 박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나의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My eyes are fixed on you.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환경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영적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못 박혀 있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에서도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여러분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그 많은 것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은 바로 주님께 고정되었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고정될 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뭘 해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고정시킬 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바라볼 때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만,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시오 피난처로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